우리는 이 시대를 적어도 이성의 절정에 있는 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헬라 철학의 시대보다도 응용적인 인간의 두뇌는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한계를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고 또 우리 각자가 만집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젖히면 다 가요. 이게 옛날에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펼치면 그림이 커지고 좁히면 좁아들고 참으로 인간의 지혜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이런 인간의 이성의 지혜의 절정의 시대에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정돈이 되어야 신앙생활을 이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에도 바로 할 수 있다고 믿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곧잘 믿음의 가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의 만능을 맹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요즘 오후에 상고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써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 믿음이 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적으로 완전하다고 하는 오해는 조심해야 할 부분임을 특히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비로소 완벽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만 이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도 분명히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얘기하게 되고 이 부분은 공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꼭 같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가를 쫓아낸 것이라든가 왜? 그때까지는 아직도 사라의 뱃속에 이삭은 잉태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가를 쫓아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걸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가를 아주 어찌 보면 잔인하게 쫓아냅니다. 그것도 사실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믿음의 어떤 인증을 받고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 당장에 드릴 수 있었던 예가 바로 믿음으로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백세에 준 아들을 바치라고 하겠어? 좀 기다려보자. 뭐 다른 말씀이 계시겠지.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면서 이런 예가 사실 많아요. 되어지는 현상보다는 아마 다른 게 있을 거다. 이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주춤거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게 무슨 좋은 할 일이라고. 말씀을 듣자마자 그날 아침 새벽에 당장에 그 일을 추진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은 적어도 인간 주도의 선이나 종교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경계일 뿐이지 삶이 되지 못하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약속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함께 야고보서도 성경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조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대단히 혼란을 겪게 되겠죠. 항상 믿음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세상과 믿음 속에서 갈등하는 신앙인들에게는 의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데서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것이 땅에서 난 거냐, 세상에서 난 거냐, 아니면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냐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곧잘 세상의 땅의 관습에 젖어 있고 내 삶의 습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어떤 명령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더 쉽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보다도 당장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세상의 것들을 더 빨리 선택하는 그런 우리들의 경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부했으면 하는 거지요. 결국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의 마음, 생각이 땅에서냐 하늘에서냐 이것만 확실히 구분한다고 할지라도 신앙인들은 아마 신앙인답게 살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몸집에 그림없는 도전을 줍니다. 뭐야 이게? 육성이거든요. 고깃덩어리에 어떤 요구, 이 육성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로부터 거듭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영성이 또 우리 속에 부축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같은 갈등 속에 있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바울은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감격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13절 첫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은 행함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도 그겁니다. 믿음은 다만 관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행동을 부추기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수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은 뭐겠어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것이 강조됐던 건 왜 그렇습니까? 일세계 철학적인 어떤 논지에 강한 호소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사모하고 또 원했기 때문에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2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 사도조차도 같은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두 군데만 이용을 하겠는데 먼저 고린도 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은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타내야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경상도 남자들 막 안 그렇습니까? 막 사랑한다는 표현 한마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깊은 사랑은 있다고 그러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뭐라고요?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그랬어요. 동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자, 권한다는 거죠. 너희를 권한다. 오늘 우리 서면교회 지체들 향해서 바울이 권하는 겁니다. 예수교의 이름으로 권하는 겁니다. 사랑을 모두에게 나타내라. 아멘. 사랑을 나타내라. 그 다음에 같은 고린도 후서 8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내가 지금 너희가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했고 선전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뭐라고? 보이라고. 그들 앞에 보이라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보이십시오. 나타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만 있고 귀한 줄로 알고 가지고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열렬히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냈거든요. 그게 1세기 교회 아니겠어요? 서로 두들겨주고 용납해주고 얼마나 힘겨운 생이었습니까? 1세기가. 특히 예수 기도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겨운 시대였습니까? 그럴 때 서로 형제들의 격려와 자매들의 위로로 그 위기를 견디면서 하늘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서로의 나타내지는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나는 표현되는 사랑을 바라면서도 내가 남에게 사랑을 표현한 데는 인색합니다. 이게 모순 아닙니까? 내가 사랑받기 원하면 나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어디 국민성이 그런지 마이 부산 사람이라서 그런지 기대는 하면서도 주는 것에는 너무나 소극적인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보자는 거지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 또한 그러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다. 그 말하고 있는 사람이 뭡니까? 사랑이 없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의식하는 것은 뭡니까? 어찌 보면 땅에서 나온 의식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결국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서로를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박해가 심했던 1세기와 같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요. 믿는다. 누가 박해를 합니까? 믿는다고 해서. 아무도 너 경찰서로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1세기에는 인사 한마디에도 믿음의 차이가 나타났다고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믿음을 입술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하지면 안 됐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와 이 박해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그 사랑을 표현할 때입니다. 왜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더욱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식어지는 가운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더욱 사랑을 나타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됐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그런 모습이 우리로 감격을 줬고 가능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역시 사랑하는 거야말로 세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사랑을 나타내고 보이는 것만이 십자가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한 장 줘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어 있고 예수도의 희생의 십자가가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도구로 증거하는 그런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늘의 지혜로 산다면 그것을 관념적으로 머리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가져와서 서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죠. 오늘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하늘의 가치가 아닌 것들은 결국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가슴 저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결과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다툼이나 시기나 또는 악함이나 고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았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살기를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난 것이라고요? 땅에서 난 것, 세상에서 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늘로부터 십자가로 통해서 주어진 신령하고 은혜로운 사랑의 지혜보다는 우리는 땅에서 나는 것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더 익숙하고 더 쉽게 사용하는 그래서 옆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조차도 실망시키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리 신앙적이라고 큰 소리 치더라도 위로부터 나지 않은 것, 즉 세상적인 것들은 특징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늘의 것과 괴리를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무뎌져서 사실 영적으로 그런 것들조차를 의식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음을 봅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요. 자, 여기 보니까 어디로부터 난 거죠? 땅에서부터 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피게이오스 그런 말인데 개역 한글에서 지난번에 이걸 뭘로 번역했느냐 하면요. 세상적이요. 그래서 세상적이요. 세상적이라고 그랬다고요. 나의 믿음이 여러분 각자가 남에게 물을 필요도 없고 남을 볼 필요도 없이 나의 믿음이 세상적인가 하늘에서 온 것인가 그건 다른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되게 쉽게 남의 믿음은 우리가 그건 너무 세속적이다 또 육신적이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내 자신은 대단히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거기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상하고 식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그 반대로 나를 향해서는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판단해내고 그것을 회개하려고 애쓰고 남의 약함이나 초라함은 어떤 부분에는 침묵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것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계를 더 강하게 결속시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반대적인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피게이오스, 육체적이라는 거죠. 우리 육신은 언제나 영혼에 있어서 뭡니까? 장애물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지 육신을 벗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땅 위의 것들, 땅에서 나는 것, 세상적인 것들, 내 육체로부터 나는 것들은 결국 여기에 계속해서 진열되는 흉물스러운 어떤 것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정욕적이라는 겁니다. 정욕적. 그림없이 하나님의 뜻과 대항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게 뭡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게 제어가 되는 것이 우리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해마다 그러죠. 올해는 신앙을 좀 열심히 해보자. 제대로 해보자. 그런데 역시 이 육신의 정욕에게 지고 맙니다. 한 11월, 12월이 되고 나면 어때요? 올해도 또 졌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정욕적인 것.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하늘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말씀으로 극복해야 될 우리의 뭡니까? 원수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에 따르는 것은 귀신의 것이라는 귀신의 것. 그런데 왜 신앙에 귀신이 나옵니까? 귀신이 죽은 사람이 귀신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에덴에서 하와를 꼬였던 그 마귀 사탄의 졸개가 귀신이죠. 그러니까 귀신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거역하게 만들고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뭡니까? 귀신이에요. 귀신이 다른 게 귀신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괴롭게 만들고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와서 늘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네 귀신의 노력에 우리는 놀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경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것에 따르는 당연한 것이 뭡니까? 시기와 다툼입니다. 시기와 다툼. 이것은 절대로 하늘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부부 간에 있다, 가족 간에 있다, 또는 형제 간에 있다. 이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짐짓 그것이 의분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내 분노를 다 발산하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죄는 자신에게 하고 형제 자매에게는 격려하는 것. 그것이 하늘에서 주신 것이죠. 시기와 다툼은 바로 이런 정욕적이고 귀신의 부추김에 놀아가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돼요? 결국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질서를 잃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은 다 땅에서 난 것이고 세상적이고 악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이라고 할 수 없고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고 상처를 주고 주님께는 영광이 아니라 욕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또 교회가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의 자세를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난 것, 땅에서 난 것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와 구별해서 뛰어놀 수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성령의 인도로 사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땅으로서부터 난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17절, 18절에 위로부터 난 것들을 말씀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과 아주 근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앞에서 말한 땅에서 난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것들입니다. 그거 반대되는 것들이죠. 이것은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즉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천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사도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실적인 삶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초라하게 여전히 세상에 붙들려가고 세상의 부추김에 놀아난다면 우리는 하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렇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성결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나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첫째 항목인데 그게 뭡니까? 성결이 세상과 구별된 겁니다. 언제나 첫째여죠. 그래야만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이길 수 있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것. 그래서 세상과 다른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 이게 뭡니까? 성결입니다. 죄인들인 우리들에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주셨거든요.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성결의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결의 삶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화평의 삶을 살겠죠. 이 말은 평화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땅에서 난 것에 뭐가 대입이 되느냐 하면 독한 시기와 반대되는 겁니다. 독한 시기는 어디서 났다고요? 땅에서 난 것이라는 거예요. 시기심. 그것도 독한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는 하늘에서 난 것이 뭐라고요? 화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평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화평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옆에 상대에 있어서 관용하게 되죠. 지금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용은 죄인에 대해서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용서하면서 옆에 형제 자매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 죄인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별된 사람은 당연히 이런 관용의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양순이라고 하지, 양순. 잘 순종하면 유용한 것으로 교만하여 진리를 대적하는 것과 역시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교만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것, 이건 어디서 났다고요? 땅에서 났다고요. 양순하다고 하는 것, 아주 유순하고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너무나 냉정하고 날카롭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주신 지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결과적으로 어떻겠어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곤경에 처한 자들을 실제로 도와주는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입니다. 이것이요. 선한 열매라는 것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 같이 하는 게 뭡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다. 자, 구별이나 위선이 없는 공평함과 진실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 심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딱딱 끊습니다. 요건 세상적이고 요건 하나님적이고 그렇게 끊으려고 한다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으로 그렇게 악하고 절대적으로 선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그것이 우리 삶의 자세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되고 또 보여지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는 항목도 보통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신비한 하늘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예, 9가지 열매. 이것은 꼭 신비한 어떤 하늘의 메시지를 직접 받는 그런 사람들만이 맛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18절에 그랬는데 위로부터 난 사람의 성품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성품이죠.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왜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준 화평의 다리를 자기 십자가로 놓으신 분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상반절에 그는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의 화평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희생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인데 이게 뭐라고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래서 화평은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희생은 뭡니까?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단어는 다르지만은 다 근원을 찾아가면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조화와 화평과 기쁨과 감사를 이루지만 반대로 세상에서 오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소망을 잃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위로부터 주신 것들을 가졌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이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나는 그렇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보이라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보여라. 이것도 소금으로서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입니다. 세상적 가치는 온갖 혼란과 불화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가? 그것은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서 온 것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고 또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령의 열매로 결실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다른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참으로 높이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 사죄의 은총을 누리고 산다면 우리도 희생할 차례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오늘 우리 각자의 희생으로 교회를 더욱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되게 만들 것이고 또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주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나타내시고 땅의 것들을 계속 자르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맺으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